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가끔 보이는 단어 중 매국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을 찾아보니 사리사욕을 위하여 남의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혹은 일제강점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중에 다른 지파도 아닌 유다지파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블레셋에게 삼손을 팔아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정말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유다지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두 분은 유다지파가 삼손을 팔아넘기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국노와 같은 행동이니까요.
저는 인간들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한심한 유다지파와 삼손의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바의 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의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한 삼손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에단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의 흥분과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혼자라는 외로움 등의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몰려와서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흔히 남자들은 자신만이 덩굴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아마 삼손도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다 보니 근방의 여러 마을로 먹을 양식을 구하러 다닌 것 같습니다. 분명 삼손이 불을 질렀던 곳은 블레셋 사람들과 단지파 사람들이 공존했던 딤나였는데요. 어느 틈에 유다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은 레이라는 마을 근처였어요. 이곳은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한나절을 꼬박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유다지파 내의 산지마을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본 유다 사람들은 덜컥 겁부터 먹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지?
그동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조용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십니까? 이곳은 당신들이 거주했던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삼손과 원한이 있어서 그를 잡아가서 복수를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유다지파 사람들은 삼손 한 명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블레셋을 보면서 삼손과 함께하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너무나도 붙잡고 싶어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 순사들은 우리 독립군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독립군을 도와서 숨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발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사기 15장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후자를 택했어요.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일에 반박하거나 삼손을 잡으러 가는 것을 주저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유다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짜 적이 누군지 몰랐어요. 3천 명이나 되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얌전히 블레셋인들에게 잡혀가라고 설득을 합니다.
유다지파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초반에만 봐도 유다지파는 모든 전투에서 앞장섰고 항상 승리했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칠시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의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치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이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적군 1만 명쯤은 갔다니 이겨버렸던 유다 지파였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하면서 싸우러 가자고 했던 갈렙도 유다지파의 지도자였고요.
맞아요. 예루살렘을 취하고 성을 불사르고 산지와 남방과 평야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헤브론의 왕들을 죽일 정도로 대단했죠.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비겁하게 자기 지도자를 팔아넘길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사사기 초반에 보여준 유다 지파의 패기는 어디 갔을까요?
사사기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다 지파는 그저 거짓된 평화와 안정감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삼손을 왜 보내셨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만 싶어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교묘히 이용해서 삼손과 유다 지파를 이간질함으로써 이들을 이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은 삼손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블레셋의 행동을 고사성어로 차도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남의 칼을 빌려 적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힘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이의 힘을 빌려 적을 제압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해 일단 안심을 한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을 도와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한심하네요. 3천 명의 군사라면 블레셋과 충분히 싸워볼 수 있는 숫자인데 말이죠.
삼손을 만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질책합니다.
이복의 삼손, 어쩌자고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이런 한심한 인간 같은 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네를 붙잡겠다고 우리 마을 문턱까지 와 있네. 자네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피해인지 모르겠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셈인가?
현재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순종하지 않고 말썽을 일으킨 삼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아무리 들어봐도 한심하네요. 적에게는 관대하고 같은 편에게는 이렇게 치졸하다니요. 여기에 대해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나에게 부당하게 행했단 말이오. 나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눈과 귀가 멀어버린 유다지파 사람들은 삼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손을 구슬리기까지 합니다.
삼손, 우리는 그저 자네를 블레셋인들에게 데려다 죽이러만 약속했다네.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그렇지만 자네는 힘이 장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네를 잡아가도 해를 입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제가 젊었을 때 실미도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거기 주인공이 특수 요원이었는데 상관의 말에 반발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무슨 말인데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네요. 말도 안 되는 유다의 개변에 삼손은 말해요.
나를 결박해서 데려가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절대로 나를 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걱정하지 말게. 우리는 그저 자네를 밧줄로 묶어서 데리고 갈 뿐이고 자네를 때리거나 공격하지 않을 것이니 말일세.
이 말을 마친 유다지파는 아주 단단한 새 밧줄을 두 줄이나 사용해서 삼손을 묶어서 데리고 나옵니다. 삼손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유다지파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의 이름은 유다였고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이름도 유다였어요.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준 사람들도 유다지파의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자신이 팔리는 과정에 요셉도 삼손도 예수님도 절대로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끌려갑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 부제가 고난받는 종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권력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더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돌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삼손도 유다 지파에게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구원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했다면 이렇게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지 않았겠죠.
때리거나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삼손의 목숨이 위험하기 마찬가지였어요. 삼손은 그 자리에서 유다 사람들을 물리치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동족을 해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삼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힘을 사용하긴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동족을 해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레히로 끌려가지요.
그 뒤에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가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 한 우묵한 것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사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셈이 리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이 결박당한 채로 레이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기쁨의 환호성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마치 야구에서 퍼스가 투수에게 신호를 주는 것과 같아요. 야구 경기에서 퍼스가 신호를 주면 그것을 보고 투수가 신호대로 공을 던지거든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을 때 삼손이 느꼈던 것은 이런 신호와 같았어요.
삼손, 바로 지금이야. 블레셋을 공격할 때가 지금이란다.
여호와의 권능이 주는 신호에 따라 삼손은 자신을 묶었던 탄탄하고 질긴 밧줄을 마치 불에 탄 삼배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처럼 가볍게 끊어냈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싸울 만한 도구를 찾아냈어요.
그것은 바로 나귀의 턱뼈였어요.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가볍게 죽였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소유했었는데요. 쇠로 만든 단단한 철근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로 만든 방패로 몸을 감싸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무기들로는요,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를 이기지 못했어요. 압도적인 힘에 다들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삼손 한 명이 1,000명의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유다 지파의 군대가 3,000명이었으니까 1,000명의 힘을 가진 삼손이 힘을 합하면 유다 군사가 4,000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블레셋 군사는 1,000명이었으니까 네 배나 많은 힘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포기했던 것이군요. 너무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나 봐요.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너무 신이 났는지 노래를 지어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도 자화자찬이네요. 자기 자랑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드보라의 노래와 너무 비교가 되네요.
삼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높이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대군에 맞서서 승리했다는 감격에 도취된 나머지 모든 일이 자신의 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노래를 마친 삼손은 유일한 무기였던 나귀 턱뼈를 버리고 그것의 이름을 라마레히, 그러니까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각상이나 탑을 세운 왕들처럼 나귀 턱뼈로 천명을 죽인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들떠있던 삼손이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목이 무척 마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 현실을 깨달았어요. 괴력을 지닌 삼손이라도 마시고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할 뿐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창조주라도 된 듯 전능감을 느끼고 있었던 삼손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껏해야 물 한 잔 마시면 되는 것을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야단법석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광야와 사막지대라서 물을 찾는 것이 우리 남조선이나 북조선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느낀 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말씀 꾸러기라도 다정하게 받아주셔서 삼손이 있던 곳 근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아마도 삼손은 10년 감수했겠지요.
물이 솟아난 곳의 이름은 엔학고레라고 지었는데요. 그 뜻은 부르짖은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삼손은 나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것 같아요.
이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오늘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드러난 유다지파의 비겁함과 또 삼손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겁해지고 겁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형제를 이방인에게 넘긴 거예요.
블레셋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최신식 무기를 장착한 블레셋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세상과 평화를 이루고 가까이 지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노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친해지면 예배에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비겁해집니다.
유다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느라 예배를 잊어버리고 형제를 팔아넘길 만큼 비겁해졌어요. 바로 이것이 예배를 잊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도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권면해드려요.
처음의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나 좋아하는 찬양곡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날 마음에 와닿거나 생각나는 성경 말씀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어보고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생각해보세요.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읽고 그 안에 하나님의 따뜻함이나 사랑만 느껴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다시 찬양을 해도 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끝내고요.
소박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예배도 즐거워하며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드리는 개인 예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워주세요. 비록 나 홀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연자매님 서윤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예은자매님, 서윤자매님, 꿈이 있나요?
목사님, 저는 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았거든요.
아, 많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꿈은,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결혼하고 싶다. 네. 결혼이 꿈이다. 와, 결혼시켜주시옵소서 주님. 아, 그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도 우리 예언자매를 위해서 기도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린자매님은요?
저는 세계여행? 전 세계 일주하는 겁니다.
아, 전 세계 여행 일주하는 게 꿈이에요?
네.
아, 그 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 대표하여 이서륜 자매님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북조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용이 강건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개하여 주세요. 권한이 가득할 때라도 세상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땅에서 해답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덕수리와 같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예언 자매님, 서준 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꾸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꿈을 가진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인데요. 희망의 다른 말이 꿈인 거죠.
어릴 때는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축구선수가 될 거야. 이런 꿈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네, 어렸을 적에는 참 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꿈이 있어 꿈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도 보면 꿈 얘기를 그렇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많아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의 현실이 슬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꿈 얘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꿈꾸는 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큰 나라를 이루는 꿈을 꿀 수가 있었는지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꿈을 꾼 성경의 인물은 또 누가 있죠?
야곱이요.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이 담긴 아버지의 기도를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자 형을 피해 도망치면서 신세 한탄을 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저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형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죽이겠다고 하니 너무 힘들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인물이 또 있죠. 갈렙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손들에게 독립된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갈렙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는데도 자유가 있는 독립된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하게 될 때 갈렙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40세이고 지금은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40대 때나 80대인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85세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라를 잃었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복이나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목사님, 꿈의 사람 하면 제일 떠오르는 성경인물은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허황된 것 같이 보여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허황된 꿈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꿈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꿈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북조선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지금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꿈 얘기를 더 이상 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꿈 꿈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잘 분석하고 절망적일 때는 꿈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꿈 얘기는 오히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꿈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꿈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놀라운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네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꿈꾸고 싶다고 그대로 꿈꿔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갈렙이나 다니엘, 요셉처럼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방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믿음의 꿈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꿈을 꾸는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서륜 자매님 읽어줄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럽의 그리스에 가면은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아주 큰 도시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신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여기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서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네요.
아멘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믿음은 한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는데 6번까지는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았어요.
6번까지 씻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보면서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7번 끝까지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끝까지 가야 해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진짜 믿느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한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넣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거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꿈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언자매, 서륜자매, 지난날 한번 되돌아보세요. 2025년 한번 되돌아보세요. 꿈을 꾼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희망을 얘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든 상황과 어려운 마음이 더 많아서 어두웠던 순간들로 더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믿음 없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늘 우울하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주변에는 안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절망이 되고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2026년에는 우리 믿음을 꿈꾸고 믿음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꿈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것이라면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승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면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꿈을 꾸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의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와,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헛된 꿈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꿈과 욕망은 좋은 것만 같지만 결국은 마음이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마음이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꿈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 그 꿈이 우리를 새롭게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꿈을 꾸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믿음의 꿈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우리 형제 자매의 가정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함께 믿음의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민족 복음 통일의 꿈을 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복음 통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적을 꿈꿔야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테니까요.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조선 따로 남조선 따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꿈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은 북조선 따로 남조선 따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꿈을 꾸게 될 때 이 꿈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함께 믿음의 꿈을 꾸는 저와 우리 신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언자매와 서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누시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염려와 현실의 소리에 더 쉽게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자리에는 두려움과 계산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흐려지고 현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환경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시 꿈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믿음보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세상과 환경의 소리를 더 듣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가 또 상황과 환경이 또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신방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씨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현자 매니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꿈이었잖아요. 저는 제 꿈과 제 욕망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 욕망을 꿈이라고 착각하고 약간 달려갈 때가 있는데 그걸 좀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리해서 나의 욕망이 아닌 나의 꿈을 찾아서 달려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게 또 꿈과 욕망의 한 끗 차이인데 나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욕망은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또 표현될 수 있는데 귀한 고백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이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신방공동체가 마음 모아서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민족 위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며 부르짖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결정을 도와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너무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신자들 가운데 우리 예언자매와 우리 서륜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 나
주.